제2편 작은 뿔의 정체 다니엘 7장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그 신상에 나타난 예언을 통해서 이 지구 역사가 다시 말하면 그 다니엘서가 기록된 바벨론 시대로부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어떠한 형태로 이 세계적인 국가적인 역사가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나온 아주 기본 예언의 기본 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다니엘 2장과 그 꼴은 비슷하지만 그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세계 역사를 조명해 주고 있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하여 오늘 좀 면밀하게 살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이해하면 장래가 촉망이 되고,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는 됐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운명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에 좀잘 관심을 집중하셔서 배우시면 신앙의 큰 주춧돌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이제 계시 이상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역사가 펼쳐진 것이고,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직접 이제 이상을 받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은 지나갔고 다른 왕이 나타났습니다. 벨사살이 왕됐을 때그 첫해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러분, 이 예언을 볼 때는 상당히 시각적인 면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서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네 마리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을 잠깐 보십시다. 아주 괴상하게 생긴 짐승들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짐승들은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네 마리 짐승이 차례차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제 한 마리씩 검토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무슨 날개가 있었습니까?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것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자,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와 같은 강력한 짐승이 인간처럼 약해졌다는 뜻인데,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첫째 짐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한쪽을 들었고 입의 이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다 그랬죠? 곰 같은데 몸 한쪽을 들고 있었고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었다. 이런 장면이죠.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림들이 교재에도 상태는 안 좋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18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이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을 다시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셋째 짐승에는 6절, 7장 6절에 보면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몇 개가?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가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게 생긴 짐승이 올라왔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가가 상상해서 성경을 그대로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머리 네 개, 날개 네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짐승은 짐승 이름이 없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이 몇 개요? 10개. 보통 뿔이 몇 개입니까? 짐승이 두 개인데 이 짐승은 뿔이 10개나 달렸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괴물같이 생긴 뿔 10개 달린 짐승이 네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상징으로 예언이 쓰여졌는데 왜 상징으로 쓰여졌느냐 좀 알기 쉽게 하지 않고 왜 상징으로 예언이 기록되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언을 보면은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직접적인 단어로 써버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 세속의 세력이나 힘이 성경을 가만히 둘까요? 다 찢어버릴까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으로 기록해 두어서 약간의 그 피할 길을 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예언 속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직접 읽는 것보다 예언을 통해서 해석해 나감으로 그 충격을 조금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보면 아주 깊은 인상에 이제 새겨집니다. 아까 그 내용을 그냥 구두로 한 것보다 그렇게 하나의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짐승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니까 훨씬 생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마리 짐승이 머리에 벌써 새겨졌잖아요. 그렇게 이 예언의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또 상징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은 이제 시대시대마다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적절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은 우리가 상징이라고 해서 또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 법칙이 있고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상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그 예언에 쓰여지는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성경 자체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우선 몇 가지 사실만 알면 예언이 쉽게 풀어집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렇죠? 물은 많은 무리, 큰 백성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바다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갈릴리 바다에 광풍 불었다. 그거는 실제로 갈릴리 바다지 이렇게 상징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풀 때 우리가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바람은 전쟁, 투쟁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 불어온다 하리라. 예레미야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투쟁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바람은 전쟁. 짐승은 나라나 왕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과 1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뭐라고요? 나라다. 그 넷째 짐승은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그러니까 지금 네 마리의 짐승은 뭘 가리킵니까? 내 나라나 내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나라나 왕이나 다 같은 내용으로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두세 가지 더 보겠습니다. 또 머리도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네 개로 나눠졌다는 것은 왕이 몇이 나왔다는 겁니까? 네 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왕이 네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머리는 예언을 풀 때 왕이나 왕국을 나눠진 것은 분열을 말하는 거죠. 뿔, 뿔도 나오는데 뿔도 역시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왕이나 나라를 가리키는데 다니엘 7장 24절과 8장 22절에 보면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뿔은 뭔가요? 뿔 역시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머리나 뿔은 어떤 나라나 왕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어떻게 쓰여질 때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짐승에서 뿔이 나왔다 하면은 그 나라가 그 뿔 수만큼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네 딸린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네 개로 합쳐진, 네 개로 나누어진, 예? 그런 나라가 또 생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가시죠? 실제로 날개는 아주 신속함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배우셨으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불었다.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바람은. 아, 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전쟁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전쟁이 어디에 일어났다는 겁니까? 바다는 뭐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무리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일어나는데 짐승 넷이,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 예. 큰 나라 넷이 어디에서 나왔다?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는 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을 해석을 해서 풀어내면 저겁니다. 네, 전쟁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더니 큰 나라 넷이 무리 중에서 나왔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이어져 나오는 나라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해서 조그만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보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시면 깜깜 세상입니다. 근데 후라시불 하나만 딱 비치니까 벌써 쫙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잘 보시면 대단히 직접적인 관계가 우선 있습니다. 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저 신상의 저 모양이 역시 바벨론 이후의 나라 역사를 가리키고 있죠.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 헬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를 말하고, 그 다음에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섞인 발가락은 로마에서 분열된 나라들, 강한 나라, 약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건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짐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몇 나라가 등장했습니까? 한 나라, 둘, 셋, 네 나라가 등장하고 네 나라의 끝에 열국이 나왔죠? 발가락 10개. 근데 짐승이 몇 마리가 나왔습니까? 네 마리가 나왔고 넷째 짐승에 뿔이 몇 개 달렸습니까? 그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하고. 아, 이거 아주 직통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예언은 이렇게 알고 풀면 쉽고 재미있어요. 보세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올라온 사자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올라온 곰은 메데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라온 표범은 그리스, 헬라를 말합니다. 조금 상세한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네 번째 올라온 괴물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저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있었던 열뿔은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근데 예언의 결론을 보면 저 신상에 나타난, 그 전에 하나 좀 뭐 추가 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 보여주셨느냐 이것입니다. 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에도 보면 또 비슷한 게 또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손. 요건 뭡니까? 요건 뭡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개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옆도 봐야 되고 이 다 봐야 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다니엘서는 동일한 인간 나라의 역사를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2장은 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이 신상은 정치적 세계 역사,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세계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시게 될 네 마리의 짐승의 역사는 종교가 결부된 세계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역사가 이제 포함돼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를 다니엘 7장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을 보면 짐승이 역시 나오는데 수양과 수염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짐승은 뭐 짐승에게 그런 말을 붙이면 좀 이상하지만 세속적인 짐승들입니다. 예? 사자, 곰, 표범, 괴물. 그런데 다니엘 8장의 짐승은 조금 다르죠. 양과 염소는 어디에 쓰여지던 짐승인가요? 제사 드릴 때에 쓰여지던 짐승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소, 성막에서 진행된 것인데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성소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그림도 보셨고 공부도 하셨습니다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은 인간이 죄인의 상태에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해결하고 어떤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인간 구속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상징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 나타난 그 원리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구속에 관한 지식이 성소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다니엘 8장의 수양과 수염소의 예언을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구원해 가시는 원리를 사단이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틀어놓고 저렇게 틀어놓고 바꿔놓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긴 믿으면서도 원리를 다르게 해가지고 멸망받도록 끌어가는 사단의 전략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구속사 중심의 세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역사, 교회적 역사, 구속적 역사 이런 세 측면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입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세계사의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 조금 다니엘서 2장보다는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아주 빠른, 그러니까 지상에서 제일 강한 짐승이 뭔가요? 지상, 사자고 공중에서 제일 강한 짐승은 독수리죠. 빠르고 강한. 그러니까 이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하게 강하고 신속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바벨론의 그 옛날 바벨론 성을 발굴해 보면 그 벽에 이러한 사자의 독수리 날개를 단 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아주 적절한 묘사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곰은 조금 복잡합니다. 몸 한쪽을 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교재를 같이 보시면 지금 21페이지 아랫부분 가고 있습니다. 몸 한편을 들은 것은 무엇이고 이사야의 갈빗대 세계를 문 건 무엇이냐? 그걸 좀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 이제 보십시다. 몸 한편을 들었다.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메데, 뭐 다른 이름으로 하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만 메데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세력이 언제나 불균형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대가 더 강했고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성하게 되어서 결국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몸 한쪽을 든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갈빗대 세계를 물었다고 그랬죠. 이 메대바사는 바벨론만 정복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주변의 강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했는데 BC 547년에 리디아를 정복했고 BC 539년에는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BC 525년에는 애굽을 정복해서 메대바사는 세 나라를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벌써 오래전에 다니엘이 본 계시 가운데 메데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이 바다에서 나왔을 때 이사야의 갈빗대 몇 개가 세 개가 물려 있으므로 이 나라가 세 나라를 정복할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은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날에 될 일을 미리 보시고 계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올라온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시작한 나라가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런데 왜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이냐?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일단은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아주 넓은 지역을 점령할 것이지만 머리가 네 개가 있었듯이 그 나라가 알렉산더 죽은 후에 나라가 네 조각으로 분열될 것을 상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실제 역사가 그렇게 벌어집니다. 보십시다. 이 알렉산더는 대단한 전쟁의 천재입니다. 22살 때에 팔랑스 돌격부대와 기마병으로 구성된 3만 5천 명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70달란트의 군자금과 1개월 분량의 그 식량만 가지고 세계 정복 사업을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3살에 요절했습니다. 일찍 죽었죠? 33살에 요절했습니다. 죽을 때 유복자, 그 부인의 그 잉태한 아이밖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낳은 아들은 없었고 그저 유복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고 이제 부하 장군들이 와가지고 대왕이시여 돌아가시면 누가 나라를 이어받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해라. 꼭 자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힘세다고 생각하는 20명의 장군들이 일어나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차지하려고. 자, 20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이제 일어나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누가 가장 이제 유력하게 나라를 거의 정복할 때쯤 됐는가 하면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 나라를 거의 삼킬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네 장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안티고누스를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가 거의 이제 그 알렉산더의 뒤를 이을 만큼 일을 거의 했는데 그 네 장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패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여기 이제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입수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세계사에 나오는데 알렉산더의 제국이 로마의 세력에 들어가기까지 그 제국의 역사를 결정지은 전쟁이 입수수 전쟁인데 이것이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승리자들은 그 네 명의 승리자들은 더 이상 일개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왕들로서 제국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네 조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네 장군에 의해서 각각 점령된 지역 이름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그 그림이 나오죠? 예. 23페이지에 보면 장군 이름과 그 장군들이 각각 차지한 지역 나라들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점령한 대제국이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다니엘의 본 계시 가운데 세 번째 올라온 짐승의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네 개였고 날개가 네 개였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역사가 예언대로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예언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예언이 지나간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될 예언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을 믿으라고 예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나오는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 144년, 다시 말하면 주전 168년 6월 22일 피드나 전투에서 이 네 장군에 의해서 지배되던 헬라 제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네 번째 짐승이죠. 로마 제국 괴물, 머리 열뿔 달린 짐승입니다. 철로 된 이를 가졌다고 그랬죠. 로마는 전쟁할 때 철갑으로 무장을 하고 등장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철로 된 이를 가졌다.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다. 로마는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센지. 아무도 로마를 일시에 정복할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먼저 신상에 보면 로마를 상징하던 철로 된 종아리에서 뭐가 이어졌습니까? 발가락이 이어졌죠. 철과 진흙으로 섞인 발가락이 이어져서 이 로마 제국은 분열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서 로마를 상징하는 네 번째 짐승에는 머리에 뿔이 몇 개 달렸습니까? 10개가 달림으로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될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공부했듯이 로마 제국은 물론 동로마, 서로마로 1차적으로 나누어졌었고 나중에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쪼개짐으로써 로마는 망합니다. 이 분열의 원인을 우리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나라가 서서히 한쪽 구석에서부터 힘을 잃고 이렇게 저렇게 쪼개지고 분열되더니 그렇게 드디어 로마가 저런 모양으로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열 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 분열된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7장의 예언을 지금까지는 다니엘 2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다니엘 7장의 핵심은 여기부터 나옵니다.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내가 누군가요? 이 지금 이상을 누가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보고 있죠. 내가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그 뿔은 열 뿔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뿔이 열 개나 달렸으니까. 유심히 보던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가 어느 사이입니까? 이 열 뿔 사이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어디에? 뿔에 눈이 있고 입이 달렸더라 이것입니다. 자, 작은 뿔이 올라왔더니 뿔이 몇 개까지, 8절에 보면 몇 개의 뿔이 뽑혔다고 그랬어요? 작은 뿔 세 개가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혀 날아갔습니다. 작은 뿔이 올라오니까. 근데 그 작은 뿔에는 아까 뭐가 달렸다고 그랬습니까? 눈도 달리고 입도 있고. 여기 잘 보세요. 저기 화면을 잘 보시면 이제 정말 나타납니다. 나왔습니까? 작은 뿔에 눈도 있고 입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 상징입니다. 코 있다는 말은 안 했는데 코는 그려놨어요. 눈하고 입만 해놓으면 이상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큰 말을 했다.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 뿌리. 자, 계속해서 지금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9절에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 다른 뿔이 무슨 뿔이었나요? 작은 뿔이지요? 다른 뿔이 나오며 작은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못도 있고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다른 짐승들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무슨 뿔인가요? 작은 뿔입니다. 지금 계속 작은 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지금 여기 나온 대로만 하면 작은 뿔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공격을 받고 고생을 했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셨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들 편에 서서 일하셨다. 결과 때가 되니까 누가 나라를 얻게 되더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뿔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이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작은 뿔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지피지기,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을 모르면 집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뿔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기시려면. 계속해서 설명 24절부터 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로부터 일어나게 될 열국들. 그게 열 뿔이라고 그랬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또 하나는 뭡니까 또? 작은 뿔입니다. 그렇죠? 열왕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죠?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 여기 해석이 하나 나옵니다. 세 뿔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세 왕을 복종시키겠다. 그 말이죠? 네.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작은 뿔입니다. 또 때와 무엇을?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하나님 백성들은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무엇이 시작된 즉?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인간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다가 돌나라가 왔죠. 그 돌나라는 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그 성민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이것이 이 예언의 흐름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예언과 다니엘서 7장의 이 네 짐승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모양 맞죠? 예, 각각의 부분과 각각의 그 짐승들은 이 네 나라와 분열될 열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 신상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돌나라였습니다. 돌나라. 돌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고 지금 이 네 짐승의 결론은 아까 심판이 시작된 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나라가 오는 것이나 심판이 오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인간 나라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 작은 뿔을 통해서 어떤 선악의 투쟁의 역사가 계속되다가 심판이 올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작은 뿔과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이 작은 뿔이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 것인지 일단 아까 읽은 성경절들을 종합해서 작은 뿔의 특징을 한번 종합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는 25페이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25페이지. 자, 그거는 이제 또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앞에를 잘 보십시다. 넷째 짐승에서 나왔죠? 작은 뿔이. 맞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열 뿔로 나눠진 후에 그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24절에.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역시 24절에.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20절에. 세 뿔을 뿌리채 뽑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이 여덟 가지 일을 누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작은 뿔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로마 제국 이후에 열국으로 나눠진 다음에 그 사이에서 작은 힘으로 올라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 정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함부로 아무에게나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 세력이나 갖다 붙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 세력이 확인됐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어도 큰일 납니다. 불가피하게 오늘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세력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우선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 이해가 가시죠?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육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나고 교회,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이든지 영적 이스라엘이든지 세속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 헬라로부터, 로마. 로마 시대에는 양다리가 다 걸쳐있죠. 로마 시대에는 이스라엘도 고난을 받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디도 고난을 받았습니까? 교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에 열국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작은 뿔이죠. 여기 이제 그림을 그대로 한번 맞춰봅시다. 바벨론, 그 사자, 페르시아, 곰, 그리스, 표범, 로마, 괴물, 열국, 열뿔, 그리고 작은 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세계사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세계 역사 속에 저 작은 뿔이 나올 때쯤 돼가지고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나. 여기 지금 역사 전공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지적해 주세요. 저 열국으로 나눠진 이후에 나타난 작게 시작해서 큰 세력을 갖게 된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 신문을 이용하겠습니다. 중앙일보 94년 11월 18일자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저 시대에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힘은 교황권이었습니다. 가톨릭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이제 검토는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씩. 교황권입니다. 열국 이후에 유럽 세계와 함께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친 힘은 교황입니다. 작은 뿔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뿔 교황이 아까 작은 뿔의 그 역할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작은 뿔의 특성이 몇 개 나왔습니까? 여덟 개 나왔죠? 그럼 과연 교황이 그 여덟 개를 다 성취시켰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안 맞으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황과 이것이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에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지구 역사 배웠죠? 지구 역사 배웠지 않았습니까? 지구 역사가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구 역사 공부할 때 부분적으로 공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언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설명드리고 또그 지구 역사 공부할 때안 오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작은 뿔이 형성된 과정을 잠깐 역사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서기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돼 나갑니다.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해서 정확하게 100년 아닙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좀 시작이 돼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200년 이상, 거의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독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남 씨가 지은 중동세계사, 꽤 오래전에 나온 세계사 책인데 43페이지에 보면 일신교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로마의 다신교와 충돌하여 280년간 역대 황제들의 사정 없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도들의 열성과 순교의 붉은 피는 나날이 신도를 늘게 하니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그 신앙을 공인하였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박해를 막 해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기독교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신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늘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마침내 그 신앙,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인했다. 그것이 바로 313년이었는데 그 명령을 우리는 밀란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 공인하는 밀란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 때는 교회가 더 연합이 되고 순결해지고 자라났는데 자유롭게 되니까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이 원리가 참 묘한 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역경이 닥쳐올 때에 그것과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신앙은 성숙해지고 순결해지고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시험도, 아무런 도전도 없는 신앙은 금방 약해집니다. 이 원리를 아시죠?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금 막 날아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교의 물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속화된 아주 중요한 원인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장려하고 황제가 기독교에 특혜를 주고 기독교가 그 당시 매력이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이교도들이 기독교 안으로 몰려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수가 원래 있던 기독교인들의 수보다 이교도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온 수가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순수한 기독교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의 습관,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이름만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기독교는 완전히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이교의 제도와 습관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30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까지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은, 로마에 있다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어느 지역의 교회가 컸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로마에 있던 교회가 크게 자라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요즘 말하면은 로마 교회 당회장이 힘이 점점 커진 거예요. 힘이 커지고 있는 터에 황제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니까 누가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감독이 대장 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울에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혹시 수도가 대전으로 이사 가면 서울에서는 누가 대장 노릇하겠습니까? 서울시장이 대장 노릇하듯이 로마 수도를 저쪽으로 옮겨가니까 황제가 다른 데로 옮겨가니까 로마 교회 감독이 이제 대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로마 교회 감독이 권한이 커졌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 교리가 드디어 확립이 되고, 카톨릭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교황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남 중동세계사 43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그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삼위일체의 카톨릭 교리를 확립하니, 그것은 드디어 로마에 뭐가 됐습니까? 국교가 되고, 392년에. 로마의 최고의 종교적 주관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이 세계적인 힘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392년 가톨릭이 국교가 되었고, 로마는 망해갑니다. 그렇죠? 로마는 이제 서서히 망해가는 중입니다. 476년에 드디어 서로마가 완전히 분해되어버리고 망했습니다. 로마 교황권은 갑자기 더 커졌습니다. 서로마가 망하니까. 교황권이 커지다가 드디어 538년 교황이 세계의 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암흑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역사에서는 종교 암흑 시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갖 참 비극적인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아주 처참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그 괜히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기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을 때에 그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동서로 나눠져 있었고, 동쪽에는 동정제, 동부제, 그 다음에 서쪽에는 서정제, 서부제, 이렇게 네 사람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에 있었던 콘스탄틴이 그 상대가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맥센시우스라고 하는 상대와 이제 전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세력 확장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전투하다가 이제 꿈을 꿨다 이거예요. 누가? 콘스탄틴 황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 군호로 정복할 것이다. 이 표시로 상대를 정복하리라고 하는 글을 꿈속에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글이냐? 어떤 사람은 저 PX, XP라고 그래, XP. PX. 저기 PX라고 겹쳐놓으니까 PX 아닙니까? 이거 PX. PX는 미군 물품 파는 데고, 저거는 PX가 아니고, 잘 보세요. 잘 들으시면 갑자기 유식해집니다. 저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저렇게 씁니다. 크리스토스라고.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저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이제 키자입니다. 저 제일 앞에 있는 요 글자가 키자고, 요게 로자입니다. 로. 키 로예요. 따라하세요. 키 로. 그 헬라어로 이제 알파벳이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은 카드에 이렇게 써 있죠? 이거를 엑스마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엑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크리스도, 그리스도 할때첫 글자입니다. 이제 크라이스트 메스, 이 미사의 미사, 메스는 그리스도 미사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저 글자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 글자를 겹쳐가지고 저렇게 PX처럼 이제 그리스도 첫두 글자를 저렇게 철모하고 방패에다 다 붙여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도와서 이겼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그런데 저 표시를, 저 그리스도 표시,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할 때 쓰던 저 표시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쓰고 있느냐? 천주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가면 전부 다저 표시가 있습니다. 저게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할 때쓴 표시인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로마 제국하고 로마 천주교회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8개의 특성을, 작은 뿔의 8개의 특성을, 지금 작은 뿔이라고 우리가 결정 이미 해버린 로마 교황권이 8개의 일들을 다 성취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빗나가면 제 해석이 틀린 겁니다. 물론 제 해석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던 해석을 제가 그대로 쉽게 옮겨놓는 것입니다만, 우선 첫째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넷째 짐승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죠?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가톨릭은 로마 제국의 연결입니다. 여기 한 역사책에도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스탠리 역사라고 하는 책 40페이지에도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무슨 명칭이요? 이교, 기독교 말고 이방 종교의 명칭들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설명이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콘스탄티는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로마의 유령이다.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로마 제국이라 이것입니다. 조직도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조직과 로마 교회의 교회 조직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대로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에 퍼져서 이 조직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제일 아래 백성들이 있고 지방총독, 도총독, 제국총독, 제국총독들이 모여서 원로원을 구성해서 원로원에서 뭘 뽑습니까? 황제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의 행정조직 제일 아래 하부조직의 평신도가 있고 주교, 대주교, 추기경, 추기경들이 모여서 추기경회의를 구성해서 이 중에 한 사람을 뭐로 뽑습니까? 교황으로 뽑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고는 명칭을 붙여서 쓴 적이 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나라 책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인간세계에서 한국일보사에서 발행한 로마 제국편 172페이지 보면 로마의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신관장의 칭호는 교황의 지위에도 사용되었다. 똑같이 씁니다. 로마 황제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했고 지금도 교황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바티칸에 여행을 가시면 그 교황의 무덤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이 교황 저 교황의 이제 무덤이 나오는데 그 무덤 비석에 보면은 PM이라고 쓴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뭐 자세하게 안 보셨을 겁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걸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PM이라고 나와요. PM. 이 PM이 뭔가 하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네. 교황의 이름에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쓴 겁니다.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대신관을 통할하는 최고 신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서 다스리는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그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근데 그것을 황제에게도 썼고 교황에게도 그 명칭을 썼다 이거예요. 똑같은 명칭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불로 나눠진 후에 열불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열국으로 분열된 후에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서로마 황제가 없어진 후에 열국으로 분열됐죠. 서로마 황제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족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전쟁도 한 것입니다. 교황이 힘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황제의 일을 맡아보았다. 누가? 교황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불로 나눠진 후에 일어났고 그 다음 세 번째 특성은 모양이 동류보다 어떻더라? 강하더라. 여기 교황 그레고리 1세가 한 말을 보면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잘 보세요.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누구도 세울 수도 있고 떠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왕들, 황제들을 교황이 시킬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대신관들을 통치하는 최고의 신관이라는 게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그겁니다. 그래서 황제도 못하게 하면 황제가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강한 겁니까?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한 대표적인 사례로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 세력에 반발하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 교황에게 황제가 반발한 거예요. 그 황제를 교황이 파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노릇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헨리 4세가 그 교황한테 찾아갔습니다. 이탈리아 카노사에 머물고 있던 교황을 찾아가서 뭐 더 자세한 이야기에 의하면 3일 동안 밖에서 추운데 기다렸다고 그래요. 간신히 만나가지고 용서받고 돌아와서 황제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황이 동료보다 모양이 강했다. 맞습니까? 예, 성취가 됐습니다. 여기 또한 세계사 책에 보면 특히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영국의 존 왕을 굴복시키고 교황과 황제를 해와 달에 비유했다. 교황은 뭐고? 해고. 황제는 달이고. 그만큼 동료보다 모양이 강했다.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다. 먼저 있던 그 정치적 왕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네, 한번 봅시다. 여기 또한 역사적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먼저 나라의 왕들은 순수한 정치적 국가의 왕이지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힘은 세지만 성격은 다르다. 지금 이것은 종교적 군주 국가이면서 이전의 왕들은 사람의 몸만 다스렸지만 교황은 사람의 뭐까지? 영혼까지 다스린다. 그런 점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왕은 정치적 군주였지만 지금의 이 교황은 정치적 종교적 왕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의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인 국가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멀리 이탈리아 로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 거기 거주하는 상주 인구는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00명도 안 되는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지금 교황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카톨릭 신자들을 다스립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10억 이상의 카톨릭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이라고 하는 국가의 상주 인구는 1,000명도 안 되는데 실제 국가의 인구는 10억이 넘는 것입니다. 천주교인이 영세를 받으면 자동으로 바티칸 시국의 시민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의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인 국가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세 뿔을 뿌리채 뽑았다고 그랬죠? 아까 세 나라가 굴복됐지 않았습니까? 저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거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당시 열국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교리적으로 두 파가 갈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다나시우스 파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다른 반대파는 아리우스 파로 갈려 있었습니다. 근데 교황의 그 범위는 어딘가 하면은 아다나시우스 파의 범위에 있었습니다. 아다나시우스 파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다나시우스 파에게 계속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리우스 파입니다. 아리우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 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우스 파가 계속 교황에게 방해 세력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교황은 지금 아다나시우스 파에 있었고 계속해서 아리우스 파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우스 파로서 존재하고 있던 그 당시 세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헤룰리 족속들입니다. 헤룰리 족속. 그래서 그 교황에게 반발하는 아리우스파 헤룰리족을 동로마 황제 제노의 힘을 빌려가지고 헤룰리를 쳐부셨습니다. 누가 그 일을 뒤에서 주동했는가 하면 교황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정복했고 또 하나의 세력은 어디였는가 하면 반달족이었습니다. 반달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계속해서 교황에게 적대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533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잃어버린 서로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의 힘을 좀 빌리기 위해서 교황에게 반대되는 그 반달족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폈는데, 드디어 반달족을 534년에 정복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 당시에. 534년. 세 번째, 마지막까지 이 로마를 포위하고 있었던 동코트족을 538년에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53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머리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반달족을 완전히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까 반달족이 교황에게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었다고 그랬죠? 그걸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아리안파 교도이면서, 아까 제가 아리우스하고 아다나시우스 말씀드렸죠? 역시 아리우스파의 교도이면서 로마시를 장악하고 있던 동코트족을 쳤다. 536년 12월 9일에 마침내 로마시를 점령하고 동코트를 축출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침입을 계속하던 동코트족이 몇 년에? 538년 3월 중순에 퇴각하여 완전히 물러가 버렸습니다. 몇 년에? 538년에 완전히 물러가고, 로마 교회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은 반대 없이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533년에 로마 교회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됐습니다. 반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파를 차곡차곡 다 정복을 하고 538년에 드디어 마지막 적대 세력 동코트족까지 정복을 함으로 완전한 교황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이라고요? 538년입니다. 이걸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헤룰리를 점령했다고 그랬죠? 493년에. 또 어디 점령했다고 그랬습니까? 반달을 점령했다고 그랬죠? 물론 세개다 어느 파였습니까? 아리우스파였습니다. 534년에 반달을 정복했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동코트족을 538년에 정복함으로 세 나라를 정복했고, 예언에서는 오래전에 작은 뿔이 올라서 뿔몇 개를 세 개를 뽑아버리겠다는 말이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큰 말은, 성경에 말하는 큰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가리켜서 참람떼다 혹은 큰 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교황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는 몇 가지 문구를 보겠습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중의 왕이시므로 만일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이게 될 말인가요? 이건 여러분 31페이지에 그 인용문이 있습니다. 31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이 교황 자체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천주교인은 물론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막적인 그 구조와 체제를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황을 펍이라고 부릅니다. 펍. POP. 이건 펍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이제 아버지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신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father,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부가 father의 이제. 네? 여러분들 신부라는 말이 굉장히 참람된 이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부는 가톨릭에서 사제를 가리키죠. 저 신자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는 신자입니다. 신. 부는 아비부자입니다. 신부라는 말을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철저하게 지금 성경과 위배되는 구조와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설명을 드리면 왜 남의 교회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남의 교회라고 말을 안 해도 될 문제입니까? 말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거는 감추어두면 안 될 문제입니다. 큰일 날 문제입니다. 저는 그 교회 교인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천주교회 안에 아주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신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막적으로 가지고 있는 깊은 구조는 여기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전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일부만 지금 설명드릴 뿐이에요. 그 내막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성경절 한번 다시 확인하고 두 가지 설명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때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할 때의 때는 그 원어가 이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딴. 이딴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에서 온 것입니다. 아람어. 해, 년, 기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때는 한 해, 두 때는 두 해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하셨습니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할 때 때는 또 다릅니다. 그 원어가. 그것은 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할 때 때는 제만이고 제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진술된 시간,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한때, 두때, 반때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다니엘 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2장 7절에도 또 나옵니다. 가로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 나오죠? 근데 아까 한때, 두때, 반때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기간입니까? 성도가 그 작은 뿔의 세력하에 들어가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 그 기간이 다니엘 12장 7절에도 같이 또 나옵니다. 12장 계시록 12장 4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 여자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뱀에 뭘 피했어요? 낯을. 그러니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럼 한때 두때 반때가 아까 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연이라고 그랬죠? 1년, 2년, 반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년, 2년, 반년을 합치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박해를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상징적입니다. 물론 실제 해석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입니까? 네? 42개월이죠. 그럼 성경에 42개월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겠다. 같은 색깔이죠. 아까 박해하겠다는 말이나 거룩한 성을 짓밟겠다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도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큰 말, 아까 큰 말을 했다고 그랬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참남된 말, 같은 뜻입니다. 42달 동안 일할 것이다. 그럼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이 나올까요? 네, 한 달이 뭐 29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30날도 있고 일일도 있는데 성경에는 언제나 1개월이 30일로 맞춰 나옵니다. 그 정확한 일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에 뭐 들어가기 전 들어간 후부터 쭉 그 연대와 날짜가 나오는데 거기 계산해 보면 꼭 30일씩 나와요. 그래서 42개월을 30일로 곱하면은 며칠입니까? 날짜로 하면은 1260일입니다. 그럼 성경에 또 1260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저희가 굵은 무엇 입고 왜 배옷을 입습니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얼마 동안? 1260일.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교회가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핍박이 있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해도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1260일은 과연 실제로 기간이 얼만가?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에 그 1위를 환산하는 법칙이 성경 몇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얼마라? 1년이니라. 1일을 1년으로 환산하겠다는 것이고 민수기 13장 34절에도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얼마로? 1년으로 환산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260일을 어떻게 환산해야 되겠습니까? 1260년으로 환산해야 맞습니다. 그럼 교황의 핍박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이 얼마가 될 거라는 겁니까? 1260년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까 몇 년도부터 실권 행사를 했습니까? 마지막 적대 세력인 동코트가 완전히 퇴각한 것이 538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38년을 1260년의 기산점으로 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했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단자들을 정해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가두고 화용을 선고하고 뭐 온갖 그 참 나쁜 일을 다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기 한 역사적 사례를 보면 스페인에서만도 종교 재판에 의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이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만 1912명으로 계수되었고 이거 이제 카톨릭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종교 재판 받고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으로 계산되었다.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제수이트 제도가 처음 확립된 지 30년 동안에 제수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개신교에 대한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카톨릭의 행동대원들의 모임이에요. 이거 이 사람들 다 신부라고 합니다. 제수이트 제도가 처음 확립된 지 약 30년 동안에 93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 3만 6천 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찰스 5세 치하에서는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또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살상행위로 꼽히는 1572년 8월 24일에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에서는 약 2만 명을 살해하였다. 이 바돌롬의 학살 사건은 세계사 책에 나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126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황은 과거의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인정했습니다. 교황이 신교도 학살에 가톨릭이 개입됐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97년 8월 25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3일, 그러니까 8월 23일이죠. 97년. 제12회 가톨릭 청소년 대회 미사에서 4세기 전 발생한 성 바르톨로미오 추기의 학살 사건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됐음을 인정했다. 엄청납니다. 인정하는 건 한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기 그 바로 말씀드렸던 제수이트 신부였던 알베르토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수이트 신부로부터 탈퇴해가지고 천주교의 비밀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폭로한 그 강연 테이프가 저한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강연 중에 극히 일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녹음 상태가 안 좋습니다만 잘 들으시면.
Roman Catholic system is not a Christian church.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The Buddhist should know that, and the Roman Catholic should know that. The Roman Catholic system never was a Christian church, is not a Christian church today, and will never be a Christian church.
불교의 신이 없는 것처럼 로마 불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도 절대로 하나님이 없고 결코 이때까지 교회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어떤 하나의 형태의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There is no proof and evidence that the Roman Catholic religion ever was a Christian church.
그래서 역사상 사건은 그 어떤 증거도 로마 카톨릭이 교회라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은 카톨릭의 가장 깊은 내막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수이트가 다 압니다, 그것을. 지금 세계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힘은 제수이트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수이트가 이제 이 세계 모든 역사를 배후 조종하면서 그 제수이트 속에 카톨릭의 모든 깊은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폭로했는데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카톨릭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국가적 세력이고 모양만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정치입니다. 바티칸은 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추기경들은 정치에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모양을 교회로 바꿨을 뿐이지 정치적 세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로마 제국과 똑같은 것입니다. 드디어 이 세력이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지배하다가 언제 종지부를 찍었는가? 1798년 로마에서 한 불란서인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마땅치 않은 터에 프랑스 사람이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의 그 당시 교황 비오 6세를 잡아갔습니다. 1797년에 잡아갔고 1978년에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언제 완전히 일단락 됐는가 하면 1798년에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하면 나옵니다. 538년에 시작해서 몇 년에 종지부가 찍혔습니까? 1798년에 찍혔습니다. 그러면은 1798년까지의 기간이 538년부터 계산하면 나오지 얼마인가요? 1260년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심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260년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일곱 가지는 다 끝났습니다. 넷째 짐승에서 나오고 열불로 나오진 후에 그 사이에서 일어났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했고 세포를 뿌리채 뽑았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했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했다. 다 확인됐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바꾸겠다고요? 때와 법을 바꾸겠다. 자, 저 때와 법을 바꾸는데 때나 법이나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한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관련된 때와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금방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가 있습니다. 저기에 대한 사탄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저 십계명 속에 시간, 때에 관련된 계명은 넷째 계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시간 개념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로마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십계명도 바꾸고 안식일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을 했는가? 했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의 개념이 시작됐고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일컬어서 계시록 20장 20절에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계명에 명시되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명하신 그 안식일 시간을 사람이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황이 그 일을 했습니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성경 말고 교회 전통법이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정해지면 그것이 성경보다 상위법이 됩니다. 교회 전통과 성경이 틀리면 어디를 따라갑니까? 교회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천주교의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는가?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첫기 할 때 상세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해남 씨가 지은 중동세계서 44페이지에 한편 그리스도 교회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무엇으로?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여러분 일요일날 공휴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가 하면은 3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제도가.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황제가 안식일로 정해놓은 일요일을 교회가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 중앙일보 94년 1월 1일자입니다. 여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글자 보이죠? 가톨릭 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교를 신의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안식일도 그때까지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공의 모든 세계가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언제로? 일요일로 바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부활절을 기념해서 일요일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은 전혀 성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신문이 증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1차로 이렇게 바꿔놓고 나중에는 이제 336년 혹은 334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라오디게아 종교에서 최종적으로 교회 결의에 의해서 일요일로 넘어갔지 절대로 성경에 의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의 때를 바꿔 놨습니다. 신부서 한집 1893년 6월 1일자 173면에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가 전통으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기본스가 기록했고 장민 씨가 번역한 교부들의 신앙 10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그가 뭡니까? 주일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가톨릭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책을 보면 그냥 몇 개의 성경절을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해서 성경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라고 했다고 변명하는 성경절을 보면은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절대로 성경에는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넘어간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일요일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모순이 생겼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니 십계명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이건 사실 말이 이상한 겁니다. 원래 십계명의 안식일은 셋째가 아니고 몇째입니까? 넷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 십계명에 보면 그것이 셋째로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 나눠드렸죠. 이 왼쪽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십계명인데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죠. 천주교 십계명은 다릅니다. 잘 보시면 지난번에 공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첫째는 비슷합니다.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모시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지었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시청각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가 어디서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러나 그건 역사적으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세 번째를 두 번째로 올려서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명세를 바라지 말고 이렇게 올라갔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는 넷째 계명은 몇째로 올라와야 합니까? 이제 셋째로 올라와서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다 올라오죠. 부모 공경하고 사람 죽이지 말고 사음을 행치 말고 도둑질 말고 망령된 칭찬을 말고. 근데 하나를 뺐으니까 하나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열 개 중에서. 그래서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열 번째 이미 내 옷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도 때도 바꿨고 법도 바꾸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때와 무엇을 변경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법을. 때와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예언을 이렇게 성취시킨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폐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중에 무엇이 폐지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렇게 온갖 범죄가 범람하고 온갖 부도덕함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인이 십계명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계명을 잘 보시고 저 계명을 정신에 담으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저기에서 나옵니다. 죄들이. 저걸 범하면 전부 다 세상이 아주 죄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입니다. 끝으로 한두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면서 아주 권위 있는 과학자였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전 350년경에 거미의 발이 6개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6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마르크라고 하는 프랑스의 박물학자가 170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미발 6개라고 말한 지 2000년 이상이 지난 후입니다. 후에 거미의 발을 다시 세보니까 8개였습니다. 6개입니까? 8개입니까? 거미발이 6개입니까? 8개입니까? 8개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6개라고 발표한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 일곱째 날에서 일요일로 사람들이 바꾸어서 쓴 지가 지금 1700년, 8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보세요. 2000년이 지나도록 거미발 6개라고 알고 있다가 확인해 보니까 엉뚱한 답이 나왔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치 주일을 안식일처럼 혹은 안식일이 바뀐 것처럼 오지만 역사나 성경을 확인하면 틀림없이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 오늘날의 성서적으로 안식일입니다. 변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뿌리 성경 예언대로 때와 법을 바꿔놨습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십계명을 저렇게 바꿔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 그 성격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인도 제사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고 가인은 자기 생각을 섞어서 드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 드리는 일에 너무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끝을 내십시다. 미국 역사 초기에 사람이 별로 많이 살지 않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동부를 가로지르는 철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 시대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 같은, 지금도 미국의 몇 시간만 도시를 벗어나면 완전히 황야 같은 땅이 나오죠. 근데 추운 겨울날 어느 한 아주머니가 한 보따리를 이고 아이를 이제 업고 그 기차를 탔습니다. 먼 여행을 위해서 이제 초행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내려야 할 역의 이름은 알지만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애기 엄마가 차장이 이제 지나가는 걸 보고 아저씨 제가 어디에 내려야 되는데 나를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아주머니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럼 제가 그 역 거의 다 와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기차가 달렸습니다. 근데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아주머니 앞에 그 신사 한 사람이 앉아 있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 뭐 차장한테까지 부탁할 거 없고 저는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흔히 압니다 이 길. 제가 내리라고 하는 데서 내리면 틀림없습니다. 기차가 이제 한참을 달렸고 이제 어느 곳에 왔다가 이제 쓰고 그 다음에 가는데 아주머니 다음에 내리시면 됩니다. 이제 한참 가더니 기차가 덜컹하고 섰습니다. 아주머니 빨리 내리세요. 그 아주머니가 애를 업고 이제 보따리를 이고 어딘지 잘 모르니까 일단 뭐 컴컴하던 발튼 간에 일단 내렸습니다. 그 잘 아는 사람이 내리라고 하니까 차가 떠났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이제 차장이 왔습니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없어요. 아니 이 아주머니 어디 갔습니까? 아니 아까 거기 기차가 서서 바로 그 아주머니가 내리고자 하는 역이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아 거기는 여기 아니고 지금 기차에 약간 이상이 생겨가지고 잠시 멈췄던 곳인데 거긴 여기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이라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기차를 한참을 되돌아서 와서 보니까 애기 엄마는 추위에 애기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사가 고의로 악심을 품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아주 선의로 이 아주머니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으로 가르쳐 준 것이고, 이 아주머니는 길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잘 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악의로 사람들을 잘못 끌고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직 이 지구 역사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짚어서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표와 일정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신앙을 사람 따라서 믿고 교회 따라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여기가 여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잠깐 나가서 정말 여긴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내릴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아, 여기 불도 없고 역 이름도 없는데 여기가 무슨 역입니까 하고 되물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안전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성경절 한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8절의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헛되이 믿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으면 하나님을 헛믿게 됩니다. 분명히 일요일 예배는 인간의 유전이고 전통이지 성서적 교리가 아닙니다.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구나. 안식일은 계명입니다. 일요일은 인간의 유전과 전통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확고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기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진지한,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늘에까지 도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